오늘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주제는 온유한 자에 대한 주제입니다. 온유라는 덕목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이해돼 있어요. 부드럽고 또 뭔가는 조금 강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로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온유는 썩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덕목 중에 하나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시대 정신은 로마가 지배하던 힘의 논리가 철저히 숭상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는 대로 유명한 네 개의 종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라 그래서 신비주의 쪽에 경향을 둔 소위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후에 이제 생기기 시작한 열두 제자까지 이런 종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관심은 로마 정부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권 회복이 목적이었고 나아가서 그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심당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그 중에 한 인물이었죠. 상당히 그 무력적인 호전적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테러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늘 산 위에 올라 앉으셔서 온유를 설명했다는 것은 썩 그렇게 유쾌하지도 않고 뭔가 균형이 맞지 않은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선 단어적 의미서부터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5절을 볼까요? 한번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이 온유에 대한 덕목은 뭐가 약속되어 있는가 하면 땅이 약속되어 있어요. 복부인들이 좋아하는 그 땅. 헬라어 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라고 불리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가르쳐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온유했을까? 물론 젊은 시절에 순간의 혈기를 자제하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랑생활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40년 그런 혹독한 바람에 불려다니는 생활을 겪었으면서도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반석을 또 여러 번 두들기는 바람에 성질을 내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굉장한 꾸지람을 얻습니다. 그런 거 보면 기질이 어디 가든가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신을. 저도 제 내면을 보면 기질이 어디 가진 않아요. 그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눌려지고 다스려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 기질 자체가 변화되거나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부 성도들은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성도들은 굉장히 격하게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맞다 그 얘기겠죠? 아니 정말입니다. 기질이 어디 가지 않아요.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지고 다스려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오늘 여기 설명한 프라우스, 온유하다라는 말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헬라 사람들이 프라우스, 온유하다 할 때는 보통 세 가지 경우에 이 말을 썼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이렇게 열이 나요. 열이 날 때가 있죠. 무슨 병이 열이 제일 많이 납니까? 장티푸스. 저는 이 학교 기숙사에서 총신대학 다닐 때 장티푸스에 한번 걸렸어요. 옆에 친구가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그냥 열병인 줄 알았어. 열이 펄펄 끓길래 그때야 좀 무식하게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드립다 그냥 그 열 내리는 약만 먹였어요. 근데 열이 가라앉질 않아요. 근데 그 다음날 옆에 애가 또 열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방이 몽땅 열병에 걸렸는데 이게 건너방으로 가고 나중에 15명까지 열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장티푸스 전염병이에요. 음식물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이죠. 뭔가 이렇게 부패한 음식을 먹었거나 잘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촌동 시립병원에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전부 싣고 갔어요. 15명을 단체로. 그게 세상에 신문에 이렇게 났댔어요. 신문에. 별걸로 다 신문에 났었어요. 총신대생 집단 장티푸스 발병 역촌동 시립병원에 이송 뭐 이래가지고 그 병은 어마어마한 고열이 납니다. 심지어는 막 털까지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을 투여하죠. 애기들 밤에 막 열 나면 엄마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약을 투여해요. 그러면 이제 얼마 있다가 열이 싹 가라앉습니다. 그때 아기가 울지 않고 이제 새근새근 잠이 들죠. 그때 헬라 사람들은 그 정황을 딱 보고 오, 프라우스. 뭐예요? 열이 다스려졌다 그 뜻이. 열이 다스려졌다. 또 한 경우에는 그 팔레스타인 그 낮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그 지중해가 원래 뜨겁죠. 그리고 그 지중해 태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낮에 그 태양을 맞으면서 길을 걸려면 땀이 비오듯 쏟아지죠. 그럴 때 어디선가 한 움큼 시원한 바람이 스쳐지나가요. 그러면 이마에 흐르던 땀이 싹 들어가죠.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시대 사람들은 오, 프라우스, 온유하다. 즉 열이 또는 열기가 사라졌다, 다스려졌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제일 흔하게 사용했던 용례가 뭐냐면 야생 짐승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 이제 말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야생 말아 잘 다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명조련사에게 맡깁니다. 3개월간 이제 조련을 해달라고 맡겨요. 처음엔 뭐, 막, 동서남북 사방으로 뛰죠. 근데 이제 채찍을 맞아가면서 또 당근을 먹어가면서 3개월간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이 돼요. 뛰어! 그러면 질주를 합니다. 원래 질주 본능이잖아요, 말은. 말 달리는 거 보면 진짜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쭉쭉 뻗으면서 막 달립니다. 그러다가 조련사가 스톱! 하면 그 질주 본능을 멈추고 깨익 하고 섭니다. 3개월 후에 주인이 와봐요. 얼마나 잘 훈련이 됐나. 근데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멈춰, 뛰어, 멈춰, 뛰어. 이 착착 기계처럼 잘 조련이 되고 다스려졌어요. 그럴 때 그 광경을 보면서 오, 프라우스 잘 다스려졌다. 이 온유라는 말이 그래서 나약하거나 약한 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강한데 그 강함이 거침이 잘 다스려졌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프라우스가 갖는 중요한 그 헬라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설명이 끝나면 이 팔복은 그저 하나의 성품 개발서밖에 안 됩니다. 그 인격을 수양하기 위한 품성 개발론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온유를 설명하는 데는 거기에 목적이 있질 않아요. 저 우리의 품성이 너그럽게 부드럽게 잘 다스려지고 개발이 되고 어떤 성격을 개조하기 위한 그런 책 정도로밖에는 전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온유가 갖는 의미가 뭘까?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요? 잘 연결이 안 되죠. 왜 온유해지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 여기에 구약적 배경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배경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사무엘하 16장을 엽시다. 사무엘하 16장. 16장을 열어놓고 이제 앞을 좀 봐주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왕을 하면서 그는 왕 위에 오르기도 전에 사울에게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왕 위에 오르고 나서도 파란만장한 일을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식선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혹독하게 겪었던 사건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사건이 뭘 것 같아요? 아들에 의한 반란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잘 아시죠? 좀 이름이 안 좋아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압살롬. 네. 발음을 유의하십시오. 그 이름값을 해서 그런지 아버지한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빼앗으려고 한때 잠깐 왕위로 옹위를 받았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합니다. 이름값을 한 거죠. 이때 그 과정을 담은 내용이에요. 자, 16장 5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의 이름은 누구죠? 이 사람 기억하십시오. 시므이.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뭐합니까? 저주예요. 자, 근데 이 저주가 다윗 평생의 먹을 욕을 이 사람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독한 욕을 해요. 어마어마한 욕을 해요.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욕 먹을 때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잊고 지나갈 수 있는 욕이 있는데 평생 가슴에 남는 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의 먼 친척인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 서서 그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보십시다. 자,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보는 벌건 대낮에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데 부하들이 보는 데서 그 짓을 해요.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옛날 성경에는 비루한 자여 그랬죠.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비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다윗의 측근입니다. 장군이죠. 이 아비새가 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저렇게 험하게 돌 던짐에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욕하는 것을 보고 아비새 장군이 나섭니다. 각하, 명령만 내리십시오. 어디 감히 각하께 저런 험한 욕지거리를 하고 못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건너가서 목을 따오겠습니다. 이렇게 아비새가 다윗을 대신해서 편들어 나서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허락했을 텐데 이때 다윗의 태도입니다. 잘 보세요. 10절. 왕이 이르되 수로야의 아들들아, 아비새를 향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두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내 생명을 취하려고 반기를 드는 판인데 베냐민 지파 저 시므의 저주와 욕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다면 그걸 어떻게 뭐라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겪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이게 쉽습니까? 누가 나를 정말 혹독하게 찔러대면서 욕을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욕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내가 그거를 담담히 맞아야 마땅하지 어떻게 그를 뭐라 그럴 수 있겠느냐.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기 피곤하다고 되어 있죠. 뭐 먹는 바람에? 욕 먹는 바람에. 욕 먹으면 피곤해요. 여러분들은 욕 별로 안 먹고 사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억울한 욕도 먹고 마땅한 욕도 먹고 당연한 욕도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이 피곤해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다 지쳐가지고 지금. 예? 그런데 이때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이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를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쭉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우려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뭐를 차지하리로다? 바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시를 구약의 성경을 사실상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뭐를 차지해요? 그럼 온유가 뭐예요? 온유함은 우리 성품을 개발해서 바꾼다는 무슨 성품 개발론이 아니고 온유란 구약적 개념으로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 대목을 중심으로 정의를 한 문장인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
그게 온유예요. 믿습니까? 온유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내면의 태도입니다. 누구의 결과를 일관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바라보는 태도를 뭐라 그런다고요? 온유라 그래요. 모세도 젊을 때도 혈기가 있었지만 그 혈기가 나중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성질 여러 번 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우리의 기질이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서 눌러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지금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을 소망을 근거로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보는 태도를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온유는 뭐가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은혜, 믿음. 에베소 2장 8, 9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면 여기서 시편 기자가 자 다시 보십시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뭐를 차지하리로다? 땅. 이 땅은 뭐의 근간이 되죠? 나라의 근간이 됩니다. 나라. 그럼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의 회복입니까? 다윗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럼 다윗의 왕국은 뭐를 감추인 왕국이에요? 메시아의 나라를 감추인 왕국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땅은 복부인들이 좋아하는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이 겸손은 온유의 다른 쪽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쪽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구약에서 가난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태도. 그래서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근데 뭘 메고 배우라 그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거기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확증하시죠. 다가오는 죽음의 쓴 잔을 주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와 끊어짐을 단 1초라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홀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온유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시므의 악랄한 공격과 저주 앞에 돌아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욕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찌 그를 뭐라 그럴 수 있겠느냐?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온유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평생 걸리는 싸움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모든 나쁜 성품 이런 꼬라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압도할 만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외부적 힘이 임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은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다 겪어요. 보통 인간으로는 감내할 수 없는 비난을 뒤집어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저를 통해 욕하신 것이라면 내가 저를 뭐라 그럴 수 없다. 마땅히 들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쉬운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37편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22절. 22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해요. 여기서 이 온유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자가 뭘 받는다는 겁니까? 주의 나라를 받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만 예를 들죠. 노아. 노아의 일생을 보면 이 말이 따라다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거기서 준행했다는 말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왜 그게 온유일까요? 같은 개념이에요. 보세요. 100년이 넘게 120년 가까이 뚝딱뚝딱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요. 이 노인이. 먹고 마시고 취한 세상은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치매가 걸렸나? 노망이 걸렸나? 저 영감 도운 거 아니야?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짓든지 하지. 왜 산에다 배를 만들어? 뭐 하는 짓이야?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그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뚝딱뚝딱뚝딱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를 보고 일관되게 나아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게 노아의 일생에 따라다닌 이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세상이 덤벼드는 욕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뚝딱뚝딱뚝딱 매일 배를 하나씩, 판을 하나씩 붙여가고 역청을 칠하고 또 한 판을 붙여가고 역청을 칠하고 몇 년을요? 120년을. 그게 온유한 태도입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하면 이 온유는 선언적 개념이에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미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착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앞서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등에 업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헌신하고 오늘도 뚝딱뚝딱 산 위에 배 만드는 심정으로 저 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노아처럼 모세처럼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결과를 기다리는 온유한 자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준비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은 2주 동안도 이 특세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 특세를 통해 받은 은혜를 통해서 겨울 선교, 어둠의 땅에 복음의 빛을 던지고 증거하는 순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철야 예배를 위해서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한숨 눈물 곤고함을 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금요 철야를 위해서도 같이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삼기 예수의 은혜와 자비를 돌아가게 주시옵소서.